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보내드리는 KCR 코리안 캐톨릭 라디오 가톨릭 방송입니다. FM 104.6MHz로 방송되는 가톨릭 방송은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주 5회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강론. 천주교 광주대교구 사제들이 오늘의 복음 말씀에 비춰 강론하는 시간입니다. 연중 제29주간 수요일인 오늘은 신북본당 이창현 신부입니다. 오늘 복음은 루카복음 12장 39절에서부터 4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충실한 종과 불충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시는 날까지 충실히 잘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주인이 올 것인데 잘 준비하지 않는 이는 매를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늘 신경을 통해 고백하듯이 예수님께서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 안에서 초대교회는 지금보다 훨씬 열심이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께서 금방 재림하실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매일 깨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험을 치릅니다. 자동차 운전 면허 시험도 있고 수능 시험도 있습니다. 저 또한 신학교에서도 많은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이 기다려질 때도 있었고 시험이 두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시험이 기다려질 때는 제가 준비를 잘한 때였고 시험이 두려울 때는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면 아마도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일 것이고 희망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틴어 격언 가운데 메멘토 모리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메멘토는 기억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고 모리는 죽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격언의 뜻은 죽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죽음을 기억하는 이들이 오히려 매일매일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죽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셈을 하게 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신자들과의 대화를 하다 보면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선하신 하느님께서, 선하신 예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까요? 맞습니다. 분명히 선하신 하느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복음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분명히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고 신앙을 선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받은 사랑만큼 이웃에게 사랑을 주고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는 신북본당 이창현 신부였습니다. 내일부터는 남평본당 이종민 신부의 강론이 시작됩니다. 누구나 스스로 지켜야 할 약속이 있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배움의 기회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자신이 가장 서툰 일이나 가장 약한 부분을 마주했을 때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야말로 자신이 인생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을 떠올려야 할 때입니다. 마스우라 야타로의 울고 싶은 그대에게 라는 책에 실린 글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욱 성숙해져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이 든 지난 시간을 허송세월한 느낌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 그 언젠가 자신에게 했던 지켜야 할 약속을 되새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더 배우는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늘 배움의 시간입니다. 아침을 여는 클래식 오늘 준비한 곡은 바흐입니다.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2번 준비했습니다. 속풀이 칼럼. 마음이 답답하고 힘드신가요? 우리 생활과 밀착된 풍부한 예화들과 속 시원한 조언으로 영적 갈등을 풀어주는 홍성남 신부의 속풀이 칼럼. 이 시간 진행해 가톨릭 영성심리상담소 소장 홍성남 마테오 신부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성남 신부입니다. 자,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고 비밀은 알려지게 마련이다. 내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고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육신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과 육신을 아울러 지옥에 던져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예,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고 당신께서 돌봐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신자분에게 걱정은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라고 하며 걱정하는 사람을 은근히 비꼬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화가 납니다. 네가 한번 당해봐라, 그런 소리가 나오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걱정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감정입니다. 걱정은 다른 감정과 마찬가지로 없어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되는 것이죠. 걱정이 지나치거나 모자랄 경우 일상생활을 수행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오히려 적절한 수준의 걱정은 일이란 집중력과 효율성을 강화시켜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인가? 속말로 걱정도 팔자라는 말을 듣는 분들이 계십니다. 한시도 걱정을 놓지 못하는 분들이죠. 이분들은 왜 걱정거리를 끊임없이 만들어내는가? 걱정을 하지 않으면 더 안 좋은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전전긍긍하면 오히려 마음이 편안하고 일상에서 아무 일도 안 생기면 오히려 마음이 불안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늘 미간을 찌푸리고 시름시름 앓는 강아지처럼 삽니다. 그러면서 아무것도 못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것 다 먹고 입을 것 다 입습니다. 단지 남들에게 걱정스러운 모습을 일상적으로 보이고 있을 따름입니다. 자, 이렇게 걱정을 달고 사는 분들은 어떻게 사셔야 되는가? 잘 놀면서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입니다.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혹은 감정을 어떻게 잘 해소를 하는가에 의해서 대인관계를 비롯한 여러 가지 능력들이 빛을 발하거나 혹은 발해버리거나 합니다. 심칠에서는 사람이 심적 긴장을 해소하면 그제서 자신의 본 모습을 찾게 되고 자기 역량을 발휘하며 스스로 결정하는 힘이 생기고 내적 성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개인이 긴장을 풀고 감정을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숨어있는 감정을 표면으로 올라오게 해서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려면 어떤 방법이 좋은가? 가장 좋은 것은 놀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심각한 대화를 하거나 진지하게 일할 때는 심리적으로 긴장해서 여간에서는 자기 감정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람이 같이 놀이를 하게 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웃고 떠들면서 자기 안의 감정이 표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노는 사람들이 인간관계도 좋고 일도 잘한다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평생을 열심히 놀지도 않고 산 사람들이 병에 잘 걸리고 대인관계도 시원찮은 것은 바로 놀이를 통한 감정 조절 능력이 부족해서 저 사람은 착한데 속을 알 수가 없어 하는 인식을 주어서입니다. 그리고 놀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줍니다. 자신이 가진 것이 피로감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심리치료를 위한 목적이건 아니면 사업을 하는 목적이건 어떤 것이건 간에 잘 노는 사람들이 치료도 효과가 크고 사업도 인간관계도 잘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본당 사목도 마찬가지여서 본당 신부가 잘 안 놀고 오로지 기도하고 공부만 한다면 신자들과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고 소리 없는 불평불만이 쌓여갑니다. 그러나 잘 노는 본당 신부들은 기도는 언제 하냐는 핀잔을 듣지만 신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놀이 사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놀이는 부모와 아이들 사이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가난한 부모지만 아이들과 잘 놀아주면 아이들의 정서가 건강하다고 합니다. 역으로 부잣집인데 부모가 너무 바빠서 아이들과 같이 있을지 않으면 아이들이 문제아가 된다고 합니다. 요즘 학교 문제아들의 70%가 소위 먹고 살만한 집 아이들이라는 결과가 그것을 반증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날을 만들어야 한다고 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온전히 아이들과 함께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잘 놀아드리세요.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잘 노세요. 시간 남은 자신과도 잘 노십시오. 건강을 얻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홍성남 신부였습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건명회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할인 항공권 전문 취급 ABC 여행사 항공권 전문가들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신속, 정확, 친절 서비스. ABC 여행사에 오시면 편안함이 있습니다. 최고의 여행, ABC가 만들어 드립니다.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 주세요. 379-9009. 카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회책 모든 형제들이 발표된 이후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도 사회적 우애 형성과 인류애를 도모하는 사목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주교들은 새 회칙이 인간 존엄성을 심오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며 이 문헌은 교회와 사회교리 교육을 위한 중요한 공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호세 고메즈 대주교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새 회칙은 지역 차원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분야의 도덕적 갱신을 강력히 요청하고 우리에게 시급한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인간을 섬기고 진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함께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독일 주교회 의장 게오르그 바칭 주교도 회칙은 국제연대와 협력을 위한 긴급한 호소이자 인류를 깨우는 알람과 같다며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카르 주교회의 연합회 의장 필리페 우에드라고 추기경은 6일 성명을 내고 새 회칙이 세계 형제를 위한 새로운 약속을 촉구하고 있으며 회칙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기되는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전 세계가 사회적 형제를 하루빨리 발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호주의 완화된 국경 통제 방침을 이용해 마음대로 이동하고 있는 퀴이들에 대해 호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제신다 아든 총리는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드니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와 노던 테리토리트로 주로 입국할 경우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멜번을 비롯해 퍼스, 아드리엘, 호바트 등지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지만 호주로 떠난 키위들은 모든 지역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허용 방침에 따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키위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면서 격리시설에 있던 12명의 귀의들을 격리시설에서 즉시 나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호주를 향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사전에 호주의 규정을 확인하도록 당부하면서도 호주 내에서의 이동 관리는 호주 내부의 문제라며 키위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묵인했지만 그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올 때에는 14일간의 격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레이블 대표인 제신다 아더는 그린파티와 공식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제신다는 그린파티의 지원 협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린파티가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은 없을 것이며 레이버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버 의원들은 어제 화요일에 회동을 가졌고 아든 총리는 레이버의 성공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 22명의 새로운 의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아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석수가 이렇게 꽉 찬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레이버는 현재 64명의 의원을 보유함으로써 완전한 다수당이 됐으며 그린파티와의 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파티의 제임스 쇼 공동대표는 레이버과의 공식적인 연정협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뉴질랜드는 통치 권한을 우리 레이버에 위임했다고 말하며 레이버 파티는 향후 잠재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입국자 격리 호텔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무더기로 나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에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도착한 237명의 어선선원들 중에서 11명에게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14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드로와 마루아 니치로 등 국내 수산회사의 어선에서 일하고자 지난 10월 16일에 입국해 그동안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인근의 수디마 호텔에서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보건부 측은 이들이 입국 후 받은 3일차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며 현재 일부는 과거 감염 사례로 보여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감염 인원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엄격한 감염 예방 및 통제 과정을 통해 일반인과 직원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국경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은 출발 전 현지에서 받은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모두 440명의 선원들이 입국할 예정이었으며 이들 중 1차 인원이 이번에 모스크바에서 회사 측이 임대한 전세기에 탑승한 뒤 싱가포르를 경유해 입국했습니다. 해당 호텔에는 현재 이들 선원들만 머물고 있는데 호텔은 폐쇄된 상태이며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호텔 관계자는 기업혁신고용부로부터도 당일 오후에 상황을 통보받았다면서 직원들과 격리된 이들이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으며 가능한 모든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들 선원들은 필수 근로자로 입국 금지에서는 제외된 이들인데 고용주인 시드로의 한 관계자는 뉴질랜드는 실업률이 올라갔지만 여전히 경험과 자격을 갖춘 선원들은 구할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는 열대성 사이클론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라니나 기후의 영향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원치 않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시즌에 열대성 사이클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상학자 니와 씨가 말했습니다. 해마다 늦여름 무렵에 적어도 이러한 야생적이고 파괴적인 사이클론 중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550km 이내를 여행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다가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이클론 가운데 라니나를 주시하고 있는 기상학자들은 남서 태평양 뉴욕의 서부 지역에서 사이클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서 태평양 뉴욕을 가로질러 11월과 4월 사이에 약 8에서 10개의 사이클론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론은 보통보다 약간 낮은 범위이겠으나 적어도 3등급 정도의 수준으로 해당 지역 어느 곳에서도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론 위험은 뉴칼레도니아의 노폭섬 주변과 뉴질랜드 북서쪽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근처에 도달할 경우 북섬의 동쪽이나 서쪽에 상륙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국내의 주요 해변들에서 인명구조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명구조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여름에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내국인들이 해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이미 많은 내국인들이 올 여름에 사용할 수상 레저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다가 다른 해에는 국내 해변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했었던 이들도 입국할 수 없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그 대신에 호주나 미국, 영국의 구조기관들과 협조해 코로나19 사태하에서 해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달에 호주 시드니에서는 일부 해변들이 너무 붐벼 폐쇄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 만약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면 국내에서도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관계자는 지적했습니다. 특히 사람들이 바닷가로 몰리면서 일부는 이전에는 별로 수영을 하지 않았던 한적한 장소에서도 물놀이를 즐기는 이들이 많아지게 되는 점을 구조대 측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측은 해변을 찾는 사람들은 구조대가 빨간색과 노란색 깃발로 설치한 안전구역 내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충고했습니다. 서프 라이프 세이빙 엔젯은 전국에 74개의 클럽이 있으며 4,500여 명의 지원 봉사자들이 매년 80여 곳 이상의 해변에서 구조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여름이면 전국에 40개의 비상구조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선박 난간 수리를 소홀히 하는 바람에 임부로 하여금 추락해 크게 다치게 만들었던 하역업체가 40만 달러 이상을 훈련과 안전시설 개선에 지불하겠다고 당국과 합의했습니다. 사고는 지난 2017년 12월 타우랑아의 마운틴 망가누이 항구에서 벌어졌는데 당시 원목 운반선인 파호이 간 난간에 기댔던 28세의 한 인부가 난간이 부서지면서 8미터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인부는 사망은 겨우 면했지만 56일간이나 병원에 입원해 했을 정도로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난간은 그 전년인 2017년 7월에 해당 선박이 인도에 입항했을 당시 파손됐지만 부실한 용접 작업으로 수리가 대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난 7월에 열린 재판에서 타우랑아 지방법원은 선박 소유주인 중국의 차이나 내비게이션 컴퍼니 LTD와 타우랑아 하역회사인 ISO에게 2만 4천 달러 벌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3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스타벅스 프랜차이즈 회사는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버거킹 체인점들을 인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매수 회사는 매매 일반 절차에 따라 인수에 앞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10월 30일까지 모든 점검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버거킹은 금년 초 코비드19로 인한 록다운의 영향으로 악화되면서 4월 중순경 법정관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버거킹의 채권자들로 40여 개의 식자재 납품 회사들과 전기, 수도 등의 시설물 공급 회사들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버거킹은 전국적으로 78개 지점을 통해 1,800명이 넘는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에서 간추렸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것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로 흐리다 오후부터는 간간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임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IRD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IRD 회계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 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0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딕스봄 건명예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JP 에듀케이션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이어서 KCR 성경특강 허영엽 신부의 창세기와 양혜룡 신부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복음의 기쁨이 방송됩니다. 104.6 FM 가톨릭 방송입니다.
KCR 성경특강 허영엽 신부의 창세기가 방송되겠습니다.
야곱도 길을 떠났다. 그는 도중에 하느님의 천사들과 마주쳤다. 야곱은 그들을 보고 이곳은 하느님의 진영이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다. 야곱은 에돔 지방 세이르 땅에 있는 형 에사우에게 자기보다 먼저 심부름꾼들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지시하였다. 너희는 나의 주인인 에사우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나리의 종인 야곱이 이렇게 아뢰니다. 저는 라반 곁에서 나그네 살이하며 이제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소와 나귀, 양과 염소, 남종과 여종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십사고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어 주인님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심부름꾼들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하였다. 나리의 형님 에사우에게 다녀왔습니다. 그분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나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야곱은 몹시 놀라고 걱정이 되어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다.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야곱은 기도하였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의 아버지 이사학의 하느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지나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밤 야곱은 그곳에서 밤을 지냈다. 그런 다음 그는 자기가 가진 것 가운데에서 자기의 형 에사우에게 줄 선물을 골라내었다. 암염소 200마리와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와 순양 20마리, 어미낙타 30마리와 거기에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나귀 20마리와 순나귀 10마리였다. 야곱은 이것들을 종들의 손에 한 떼씩 따로 넘기면서 나보다 앞서가되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하고 종들에게 일렀다. 그리고 맨 앞에 선 종에게 지시하였다. 나의 형 에사오가 너를 만나 너는 네 집 사람이냐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있는 이것들은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이것들은 나리의 종 야곱의 것인데 주인이신 에사오께 보내는 선물입니다.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야곱은 둘째와 셋째 종에게도 그리고 가축대를 뒤따라가는 자들에게도 지시하였다. 너희도 에사오를 만나거든 그렇게 말해야 한다. 그리고 나리의 종 야곱도 저희 뒤에 오고 있습니다 하고 말해야 한다. 야곱은 선물을 먼저 보내어 형의 마음을 풀어야지. 그런 다음 그를 보게 되면 그가 나를 좋게 받아들일지도 모르지 하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선물을 앞서 보내고 자신은 그날 밤을 야영지에서 지냈다. 바로 그날 밤에 야곱은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얍보 건널목을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그들을 이끌어 내를 건네보낸 다음 자기에게 딸린 모든 것도 건네보냈다. 그러나 야곱은 혼자 남아있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뼈를 쳤다. 그래서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 엉덩이뼈를 다치게 되었다. 그가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고 말하였지만 야곱은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그가 말하였다.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은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하고 여쭈었지만 그는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뵈었는데도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 하였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가 그의 위로 떠올랐다. 그는 엉덩이뼈 때문에 절뚝거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 그분께서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뼈를 치셨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허영엽 신부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야곱이 라반을 떠나서 에사오를 만나는 과정이 나옵니다. 저는 이 야곱과 에사오가 화해하는 장면을 보고 아주 오래전에 들은 한 신자분의 신앙 체험이 저절로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실까요?
저는 세례성사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가 됐을 때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사람이 됐고 매일매일이 은총의 나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성당에 오는 모든 신자들을 마치 천사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잘 알고 지내던 한 자매가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하며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순수하게 형제적 사랑으로 그 자매에게 아주 큰 돈을 빌려줬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지나서 그 자매가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큰 배신감을 느꼈는데 더 비참한 건 제가 같은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 사기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성당을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받은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 시간이 많이 흘러 저는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1년 정도를 병상에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곳 성당 신자들이 환자 방문을 왔습니다. 저는 냉담하게 그들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도 연세가 지긋한 신자 몇 분이 계속 저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못해 함께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 후로도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씩 신자들이 저에게 와서 저를 위해 기도해 줬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한구석에 있던 미움의 응어리가 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기도 중에 저는 문득 깨닫게 됐습니다. 저를 찾아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저의 편협한 마음과 어리석음 때문에 고통을 당한 것이면서도 그것을 남의 탓으로만 돌렸던 것입니다. 주님은 신자로부터 받은 저의 상처를 다른 신자들을 통해 치유해 주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늘 함께 계시는 주님께 영광과 찬미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 사연의 신자분처럼 어쩌면 살면서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안겨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보통 사람은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사람에게 그와 똑같이 복수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서에 대한 언급이 많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용서는 하느님께서 죄인의 빚을 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면제는 하느님께서 인간의 행동을 더 이상 죄악으로 보지 않으시고 던져버린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사야서 38장 1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보소서 저의 쓰디쓴 쓰라림은 행복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께서는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게 제 목숨을 지켜주셨습니다. 정녕 저의 모든 죄악을 당신 등 뒤로 던져버리셨습니다. 이런 구약의 성경 말씀에서 용서는 하느님의 속성을 너무나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자비와 용서의 하느님으로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용서는 인간적으로나 혹은 법률적으로 볼 때 사실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마음은 인간의 마음과 전혀 다릅니다. 하느님은 인간의 죽음을 원치 않으시고 아낌없이 용서하기 위해 죄인들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내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악인의 죽음이겠느냐? 주 하느님의 말이다. 악인이 자기가 걸어온 길을 버리고 돌아서서 사는 것이 아니겠느냐? 에제키엘 18장 23절의 이 말씀은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회개를 원하고 계시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통해 복수를 제한할 뿐만 아니라 형제에 대한 미움과 이웃에 대한 보복을 금지하고 사랑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제 야곱이 에사와 화해하는 방법을 보면 성경에도 나오는 바와 같이 먼저 인간적인 준비를 합니다. 이런 방법도 써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나서 마지막에는 하느님께 의탁을 하죠. 야곱은 하느님께 절대적으로 축복을 청하는 자세를 취합니다. 그런데 에사우가 장정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에 야곱은 그만 놀라서 걱정이 되기도 해서 자기 일행과 양과 염소,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에사우가 한 무리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치더라도 나머지 한 무리는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시간이 20년이나 흘렀어도 혹시라도 형이 아직도 화가 풀리지 않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면 그는 위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 야곱은 겁이 나서 계속해서 인간적인 마음 자세로 선물도 미리 챙겨보내고 그래서 낙타도 보내고 계속 자신의 사람들을 자신의 앞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처자식도 보냅니다. 이 과정을 보면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인가 하는 것이 너무나 잘 드러납니다. 야곱은 마지막으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들을 데리고 야복 건널목을 건넜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먼저 가족들을 건네보낸 다음 혼자 남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야곱은 기도하고 또 대처하려 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는 불안이 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비몽사몽간에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천사일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나타나 동이 틀 때까지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다. 당시 씨름이란 양이나 염소를 치는 목동들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했던 놀이이기도 했습니다. 희한한 것은 야곱을 붙잡고 씨름한 이가 결국 야곱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씨름을 하다 보니 시간이 흘렀고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사력을 다해 불고 늘어졌습니다. 그는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습니다. 야곱은 그와 씨름 중에 엉덩이 뼈를 다치게 되었던 것이죠. 그가 이제 동이 트려고 하니 나를 노하다고 하고 말했지만 야곱은 나에게 축복을 주시지 않으면 놓아드리지 않겠다고 결연하게 대답합니다. 그가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고 묻자 야곱입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내가 하느님과 겨루고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으니 너의 이름을 이제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지만 내 이름은 무엇 때문에 물어보느냐? 하고는 그곳에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었습니다. 야곱은 내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하느님을 배웠는데도 나는 내 목숨을 건졌구나 하면서 그곳의 이름을 푸니엘이라고 했습니다. 야곱이 푸니엘을 지날 때 해는 그의 위에 떠올랐습니다. 야곱은 다친 엉덩이 뼈 때문에 쩔뚝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까지도 짐승의 엉덩이 뼈에 있는 허벅지 힘줄을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힘줄이 있는 엉덩이 뼈를 다쳤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밤새 씨름했습니다. 저녁부터 날이 셀 때까지라고 하면 적어도 10시간은 걸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은 문제 모든 것을 해결하듯이 밤새 하느님과 담판했고 결국 마침내 하느님의 축복을 받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야곱은 다쳤지만 마음은 아마도 편안했을지 모릅니다. 이제 야곱은 누구와도 겨루어 이기는 존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곱이 외롭게 혼자 있을 때 시험을 당했고 뼈가 으스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붙잡고 마지막까지 버텼습니다. 야곱처럼 축복을 얻어내는 것도 죽기 살기로 끈기가 있어야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야곱은 끈질긴 싸움을 통해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약한 상황 속에서도 쉽게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했고 그야말로 천사와 씨름을 하는 존재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야곱은 다리를 다쳐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다리를 다쳐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것은 바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같으면 차로 이동을 하지만 당시에는 무조건 다리로 길을 걸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말을 타고 다니고 낙타를 타고 다녀도 결국 다리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다리를 다친다고 하는 것은 죽는 것과 다름이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씨름을 하는 상대를 절대로 놓지 않고 결국 축복을 얻어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라는 뜻으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얻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집니다. 야곱이 가장 약하고 힘들어졌을 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하느님의 축복을 얻게 되는 상황을 우리는 좀 자세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드디어 에사오를 만납니다. 형이 아직 화가 나 있는지 혹은 자기를 죽이려는 마음이 있는지 야곱은 알 수가 없어 불안합니다. 야곱은 저 멀리서 오는 에사오를 보게 됩니다. 야곱은 일곱 번이나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고 형에게 걸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형 에사오는 벌써 용서를 했습니다. 에사오는 뛰어나와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고 오히려 형이 먼저 눈물을 터뜨립니다.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는데 내가 미워한 그 대상이 오히려 나를 용서했을 때 더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에사오도 그때 내가 더 참았으면 우리 모든 식구들이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동생이 이렇게 외지에서 오랜 동안 고생을 했구나 하는 그런 마음도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에사오의 눈물은 여러 가지 회한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야곱이 여기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형님 얼굴을 보니 바로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느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의 큰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용서를 체험했다고 하는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느님을 뵙는 것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사실 에사오는 이미 야곱을 해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용서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묵었던 원한 관계를 청산하고 형제로 다시 화해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잘 알겠지만 우리가 언뜻 야곱을 보기에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고 끈질기게 하느님의 천사와도 싸워서 복을 얻을 정도의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삶은 결코 늘 행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결코 평탄한 삶도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부모를 떠나 어린 나이에 외지로 떠난다고 하는 것은 죽음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죠. 부모님이 집에서 갑자기 너 어디 가서 살아라 하시면서 멀리 떠날 것을 권고하게 되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이 잘 아는 바와 같이 야곱의 이름은 발꿈치를 잡다, 걸려 넘어지게 하다, 속이다, 속이는 사람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죠. 한마디로 사기꾼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결코 명예스러운 이름이 아닙니다. 야곱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을 섬기기는 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섬겼다는 점은 큰 문제였습니다. 그는 항상 하느님이 내 편이다 라는 생각을 지나치게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이기적이고 매사에 약삭빠른 면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야복강에서 드린 야곱의 기도는 가장 유명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홀로 외로이 남은 야곱은 다음처럼 기도를 합니다. 저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 저의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당신 종에게 베푸신 그 모든 자애와 신의가 저에게는 과분합니다. 사실 저는 지팡이 하나만 짚고 이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두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제 형의 손에서, 에사우의 손에서 부디 저를 구해 주십시오. 그가 들이닥쳐서 어미 자식 할 것 없이 저희 모두를 치지는 않을까 저는 두렵습니다. 야곱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느님께서 20년 전에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에사우의 원한을 풀기 위해 기도도 열심히 했지만 동시에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도 모두 조치를 취했습니다. 또 야곱은 기도를 하면서 끊임없이 행동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요술이나 마술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행동입니다. 정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우리에게 하느님이 찾아와 우리를 붙들고 씨름을 하십니다. 그러면 야곱처럼 진심으로 그분을 붙잡고 그분에게 자비와 은총과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청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은 기도를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삭과 그리고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느님의 은총이 자신에게도 이어지기를 바라는 강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너의 고향으로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잘해주겠다 하신 이야기를 꺼냅니다. 지난 20년 동안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열거하면서 그리고 감사하다고 하면서 에사우 손에서 건져달라고 간절히 구하고는 당신께서는 내가 너에게 잘해주고 내 후손을 너무 많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처럼 만들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또다시 기도 중에 하느님이 먼저 하신 약속을 상기시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실 이 기도의 뿌리에는 하느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존재합니다. 그 전에 아브라함의 기도도 똑같았죠. 하느님이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 그때 아브라함은 하느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내세우면서 줄기차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시니 마땅히 정의로우셔야 합니다. 그런데 정의로운 주께서 어찌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그것은 부당합니다.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는 것은 주께서 하실 일이 아닙니다라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기도는 참으로 끈질기고 한결같이 당당하고 또 분명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도 힘이 넘쳤고 불안한 눈빛으로 비굴하게 주님께 자신의 은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느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분과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야곱의 기도는 생가사의 기로에서 생명과 삶 전체를 걸고 투신한 기도였습니다. 여기에 무슨 논리와 형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하느님 아버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또 때로는 하느님을 부를 힘조차 없을 때에는 그저 뜨거운 눈물을 흘릴 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장 원초적인 기도입니다. 하느님의 마음을 붙잡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영혼의 근원에서 터져나오는 이 탄식, 부르짖음이 진정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이 하느님을 부르는 바로 그 부르짖음입니다. 기도는 어떤 형식이나 자아성찰이 아닙니다. 더더구나 자기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느님 앞에 자기 존재와 삶의 결핍을 털어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가련한 처지를 하느님 앞에 호소하면서 이 결핍과 필요를 채워달라고 구하는 것이죠. 야곱이 씨름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기도였습니다. 기도는 결국 하느님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핵심이고 본질입니다. 물론 기도는 결코 나의 결핍을 늘 채워주는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것은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세계를 여는 만능 열쇠도 아니고 성공으로 가는 사다리도 아닙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결핍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서 여러 곳에 나타나지만 성서의 인물들은 무언가를 결정할 때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성령의 빛을 받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혹은 저렇게 하면 옳을 것 같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것이 바뀔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것이 잘못된 판단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작은 판단이라 할지라도 항상 하느님께 여쭈어보고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 판단을 한다는 그런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런 마음 자세의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훨씬 더 크게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생활과 연관이 됩니다. 막연한 기도, 이런 것들은 사실은 때로 우리를 지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선을 분명하게 긋고 그것을 향해서 돌진하고 거기에 도달했을 때 감사를 드리는 그런 체험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느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구나 하는 그런 체험을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가장 필요한 것은 감사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저도 부족한 것이 청할 때는 열심히 청하지만 그것이 들어졌을 때 감사의 기도를 잘 바치지 못한 적이 솔직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꼭 단서를 붙이는 뭐 이번 한 번만 어떻게 봐달라는 식의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하기도 합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기도가 분명히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행위나 감사의 기도, 감사의 삶이 연결되지 않을 때 그 기도 자체가 퇴색되어 버립니다. 야곱처럼 진심으로 하느님의 은총과 자비를 갈망하며 정말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기도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셀 특강, 양혜룡 신부의 프란치스코 교황의 권고, 복음의 기쁨이 방송됩니다.
Brother, son, sister, moon, I seldom see you, seldom hear you too. Preoccupied with selfish misery.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이어서 58항부터 다시 이야기 예,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역시 그 경제에 대한 교황님의 시각을 또 58항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금융개혁의 윤리적 고리가 반영되려면 정치 지도자들의 강력한 태도 변화가 필요합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정치가 올바로 서야 됩니다. 저는 정치 지도자들이 개별 상황의 특수성을 감안하면서도 결단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이러한 도전에 맞서도록 촉구합니다. 정치가 제대로 쓰지 않으면 이 경제의 흐름을 견제할 수가 없습니다. 돈은 봉쇄해야지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돈은 인간의 수단이지 인간 행복의 수단이지 결코 그 돈이 어떤 정치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를 지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인간은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교황은 모든 사람을 곧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을 똑같이 사랑하지만 부유한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고 존중하고 북돋아 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스의 이름으로 일깨워줄 의무가 있습니다. 예, 가난한 사람들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돌봐주는 것은 그냥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저는 세계 경제가 그렇게 어느 정도 발전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제어도 하고 올바른 정책을 잘 세워서 이 재화가 부가 골고루 나누어지도록 하는 어떤 구조의 문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교황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단순히 도와주는 것, 그냥 물질을 그냥 그 어떤 선심에 의해서 선행에 의해서 나눠주는 것 이것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연대성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시죠. 여러분이 사심없이 연대성을 지니고 경제와 금융에서 인간을 이롭게 하는 윤리로 되돌아갈 것을 권고합니다. 윤리라는 거의 기준이 뭐냐? 연대성이다. 모든 사람이 다 하나로 부를 나누어 가질 수 있다. 근데 그거는 자칫하면 사회주의로 빠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회주의는 벌써 실패한 이념입니다. 예, 그리고 사회주의보다는 경제 발전을 이렇게 촉구하는 자본주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면은 잘 나눌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이 교황님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예. 폭력을 낳는 불평등은 안 된다. 오늘날 많은 곳에서 우리는 더욱더 안전한 삶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사회 안에서 그리고 다양한 민족들 사이의 배척과 불평등이 사라지지 않는 한 폭력이 뿌리째 뽑힐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 불평등이 있고 아무래도 좀 이렇게 사회가 불안전하면 폭력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폭력의 문제를 경제의 문제와 연관시키는 것이 바로 교황님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한 온기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흘러가지 않으면 예, 그 부가 좀 제대로 분배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폭력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찌 보면 맞는 말이죠. 근데 또 반드시 또 이 폭력과 경제가 연결된 것은 또 아니라고 또 생각됩니다. 가난한 이들과 못 사는 민족들이 폭력을 유발한다고 비난을 받지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면 온갖 형태의 공격과 분쟁은 계속 싹틀 티울 토양을 찾고 언젠가는 폭발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소위 말해서 전쟁과 폭력 어떤 분열의 그 문제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시각은 맞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제가 안정된 국가들 뭐 이런 나라에서는 큰 어떤 분열, 폭력,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죠. 그와 반면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문제 있는 국가들, 그런 국가에서는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치 지도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지역사회든 국가사회든 국제사회든 한 사회가 그 일부 구성을 소외시키려 하면 어떠한 정책이나 공권력이나 감시체제도 평온을 계속해서 보장해주지 못합니다. 예. 자꾸 누구를 소외시키다 보면, 예, 이 감시체제가 평온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감시체제라든지 공권력과 정책을 잘 세워야 그 사람들을 품어 안을 수 있는, 것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결국 말해서 정치적 안정이 경제적인 어떤 안정과 더불어 이런 박탈된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단순히 불평등이 제도에서 바짝당한 이들의 폭력적 반응을 유발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경제적 제도가 그 뿌리부터 불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경제 시스템이 문제라는 것이죠. 근데 올바른 경제 시스템은 뭐 사회주의적인 어떤 경제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그 이점을 잘 살리고 그것을 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다시 말해 불의도 그 해로운 힘을 널리 퍼뜨려 탄탄해 보이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라도 그 기반을 은연 중에 파괴하려고 합니다. 불이라는 것은 언제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모든 행동의 결과가 따른다고 할 때 한 구조에 밴 악은 언제나 분열과 죽음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를 어떻게 잘 구축하느냐, 윤리적으로 잘 구축하느냐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윤리가 굉장히 강조되죠. 유교 사회가 있었고요. 수많은 종교들이 이렇게 견제를 또 하고 있고요. 특별히 그리스도교 신앙, 우리 카톨릭 신앙을 통해서도 이 윤리가 올바로 이렇게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좀 불안한 나라는 아무래도 이제 뭐 이런 역할들이 종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빈약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또 현실이기도 하죠. 이것은 불의한 사회 구조 안에 굳어버린 악으로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희망의 바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른바 역사의 종착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지속 가능하고 평화로운 발전의 조건들이 아직 적절히 마련되거나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지속적인 어떤 평화 그리고 경제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류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모든 게 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은 또 사실이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을 메워 나가려고 노력하는 것도 교회도 노력하고 있고 사회 전반적인 어떤 그 선의와 함께 연대하면서 이렇게 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어떤 측면, 악의 측면, 선의 측면이 있다고 양분돼서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이제 선의 측면이 더 강하게 움직이고 있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60항 오늘날의 경제 체제는 무분별한 소비를 부추기고 그 결과 어쩌볼 수 없는 소비 지상주의가 불평등과 결합되어 사회 조직을 이중으로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시장에 내놨을 때 사람이 살 수도 있고 안 살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사게 되면은 그 상품이 이제 경제적인 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안 사게 되면 또 시장에서 이제 이게 폐기되기도 하죠. 근데 이제 모든 것이 다 소비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예, 소비할 수도 있고 또 저축할 수도 있고 또 저축이라는 것도 금융 소비거든요. 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연관되어 있죠. 반드시 다 어떤 소비주의에만 빠져 있다. 예, 그렇게만 보기에는 좀 어렵고요. 또 그것들을 이제 균형 감각을 가지고 소비도 하고 또 공유하기도 하고 또 저축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삶을 이렇게 구축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사회라고 보는데 그렇지 못한 또 세계 일부 국가들이 있다라는 거죠. 불평등은 결국 폭력을 낳습니다. 왜? 평등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군비 경쟁은 그 어떤 해결책도 되지 못하고 또 될 수도 없습니다. 군비 경쟁의 문제는 참으로 이게 어렵습니다. 세상의 평화가 어찌 보면은 또 단순히 말로만 될 수도 없는 거고요. 어떤 세상의 평화, 용서와 치유가 이렇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군비라는 것이 또 없앨 수도 없고 또 많이 또 가질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어떤 적정한 선에서 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왜냐하면 또 그거를 만드는 사람들이 또 노동자로 또 있거든요. 근로자로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이 군비가 딱 없어지면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또 이렇게 힘들게 되죠. 여러 가지 문제가 한꺼번에 이렇게 구조적으로 얽히설키 있기 때문에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가 단순히 이 현 사회에서는 말할 수 없는 것이 참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시야입니다. 이는 다만 더욱더 안전한 삶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무기와 폭력이 해결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새롭고 더욱 심각한 분쟁을 조종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기도 역시 사람이 이제 사용하는 것이라 그 무기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무기가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안정을 가져줘야 되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진짜 전쟁을 일으키거나 상호 분쟁을 일으킨 것에 사용된다면 그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예, 적절한 어떤 그 이런 절제력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강력한 정치력이 필요합니다. 예, 한 사람의 그 정치 지도자가 사회를 망칠 수도 있고 다시 살릴 수도 있죠. 그래서 정치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터무니없는 일반화에 빠져 가난한 이들과 가난한 나라의 고통은 자업자득이라며 비난만 하고 있는 이들도 있습니다. 예, 너 틀렸다, 너 잘못했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들을 진정시키고 길들여 해를 끼치지 않는 존재로 만드는 교육만이 해결책이라고 주장합니다. 또 교육이 또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교육만이 다 중요한 것은 아니죠.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이 잘 판단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양질의 좋은 지도자들을 만들어낼 때 사회가 안정화되고 또 사회가 이렇게 불평등이 없어지는 데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수많은 나라의 그 나라의 정부와 기업과 기관 안에 그 지도자들의 정치 이념이 무엇이든 간에 매우 널리 퍼져 있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 부패가 사회적 암덩어리들로 자라나고 있는 것을 소외된 이들이 본다면 이러한 주장은 더욱 기막힌 일이 될 것입니다. 예, 부패와 연관되는 거죠. 예, 부패가 있으면 아무리 지도자들이 훌륭해도 제대로 이 사회가 설 수 없죠. 그래서 부패 끊는 것은 거기에 알맞은 정책을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 혹은 뭐 행정 혹은 이 사법 이 3부가 제대로 딱 섰을 때 부패가 없어지는 거죠. 부패가 만연한다는 것은 벌써 이제 불평등으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회이든 부패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이 교황님의 이 판단과 이 그림은 물론 좀 단적인 면이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경제의 어떤 모든 것에 올바르게 공동선으로 나가자. 거기는 정치 지도의 노력, 그다음에 윤리의 노력, 거기에 맞서는 또 우리의 교회의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필요하다. 거기에 맞서 교육 역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Brother, son, sister.
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 보험 권명애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라이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IL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입니다. 레이버 대표인 제신다 아던은 그린파티와 공식적인 연립 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우리 동네 건강식품 365 헬스 오클레드 퀸스트리트 미드시티 빌딩 2층 알바니 하나룸 마트 한인성당 입구 초입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365일 건강하세요. 365 헬스.
한국 여행 중에 꼭 필요한 핸드폰 사용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되셨죠? 이제 ABC 여행사에서 한국 방문시 꼭 필요한 KT 프리페이 심카드를 판매합니다. 한국 도착 후 추가 개통 필요 없이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한국 여행 가실 때 KT 심카드도 꼭 준비해 가세요. 59번지 하이스트리트 9층 ABC 여행사. 지금 전화 주세요. 379-9009.
카톨릭 뉴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새 외칙 모든 형제들이 발표된 이후 각 지역 교회를 대표하는 주교들도 사회적 우애 형성과 인류애를 도모하는 사목에 적극 동참할 뜻을 밝혔습니다. 미국 주교들은 새 회칙이 인간 존엄성을 심오하고도 아름답게 표현하고 있다며 이 문헌은 교회와 사회 교리 교육을 위한 중요한 공헌과 같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주교회의 의장 호세 고메즈 대주교는 지난 4일 성명을 내고 새 회칙은 지역 차원에서부터 전 세계에 이르기까지 정치, 경제 분야에 도덕적 갱신을 강력히 요청하고 우리에게 시급한 비전을 제시한다면서 인간을 섬기고 진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공동의 미래를 건설하는 데 함께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독일 주교회 의장 게오르그 바칭 주교도 회칙은 국제연대와 협력을 위한 긴급한 호소이자 인류를 깨우는 알람과 같다며 가혹한 현실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하는 세계관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아프리카 및 마다가스카르 주교회 연합회 의장 필리페 우에드라고 추기경은 지난 6일 성명을 내고 새 회칙이 세계 형제를 위한 새로운 약속을 촉구하고 있으며 회칙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제기되는 세계적인 도전에 대한 해결책이라며 전 세계가 사회적 형제를 하루빨리 발휘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레이버의 대표인 제신다 아던은 그린파티와 공식적인 연립정부를 구성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제신다는 그린파티의 지원협정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린파티가 협상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협상은 없을 것이며 레이버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레이버 의원들은 어제 화요일에 회동을 가졌고 아든 총리는 레이버의 성공으로 들뜬 분위기 속에서 22명의 새로운 의원들을 환영했습니다. 아든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의석수가 이렇게 꽉 찬 것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레이버는 현재 64명의 의원을 보유함으로써 완전한 다수당이 됐으며 그린파티와의 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린파티의 제임스 쇼 공동대표는 레이버가의 공식적인 연정협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뉴질랜드는 통치 권한을 우리 레이버에 위임했다고 말하며 레이버 파티는 향후 잠재적인 협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드베리 초콜릿 회사는 어린이들의 스포츠 시설들이 부족한 곳에 50만 달러를 흔쾌히 지원했습니다. 이 기금을 관리하여 신청자를 받고 있는 키즈캔은 이미 600만 달러 상당의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마오리 학교에는 지난 50년 동안 재구실을 못하는 럭비골 포스트를 새로이 설치됐으며 또 다른 학교에는 부서진 농구 골대가 교체되기도 했습니다. 키즈캔의 한 관계자는 제한된 기금을 어떻게 할당할지에 대해 어려움이 많다고 말하며 해변가에 위치한 학교지만 학생들이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서핑을 위해 서핑보드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600만 달러가 넘는 액수의 신청을 받고 있지만 기금은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정도라 선별에 어려움이 많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의 스타벅스의 프랜차이즈 회사는 재정난으로 허덕이고 있는 버거킹 체인점들을 인수할 예정입니다. 매수 회사는 매매 일반 절차에 따라 인수에 앞서 점검을 하고 있으며 10월 30일까지 모든 점검을 마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부터 재정난을 겪고 있는 버거킹은 금년 초 코비드19로 인한 록다운의 영향으로 악화되면서 4월 중순경 법정 관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버거킹의 채권자들로는 40여 개의 식자재 납품 회사들과 전기, 수도 등의 시설물 공급 회사들입니다. 버거킹은 전국적으로 78개 지점을 통해 1,800명이 넘는 종업원들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의 완화된 국경 통제의 방침을 이용해 마음대로 이동하고 있는 키위들에 대해 호주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지만 제신다 아든 총리는 호주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지난 금요일부터 시드니를 통해 뉴사우스웨일스와 노든 테리토리주로 입국할 경우 14일간의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멜번을 비롯해 퍼스, 아드리엘, 호바트 등지는 아직 허용되지 않았지만 호주로 떠난 키위들은 모든 지역들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허용 방침에 따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주는 키위들에 대한 격리를 해제하지만 격리시설에 있던 12명의 키위들을 격리시설에서 즉시 나가도록 조치했습니다. 아든 총리는 호주를 향하는 뉴질랜드 사람들에게 사전에 호주의 규정을 확인하도록 당부하면서도 호주 내에서의 이동 관리는 호주 내부의 문제이며 키위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묵인했지만 그들이 뉴질랜드로 돌아올 때는 14일간의 격리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질랜드는 열대성 사이클론과 해수면의 상승으로 인한 라니나 기후의 영향으로 향후 6개월 동안 원치 않는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 시즌에 열대성 사이클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상학자 니와 씨가 말했습니다. 해마다 늦여름부터 적어도 이러한 야생적이고 파괴적인 사이클론 중 하나는 뉴질랜드에서 550km 이내를 예행하며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다가옵니다. 다른 여러 가지 사이클론 가운데 라니나를 주시하고 있는 기상학자들은 남서 태평양 유역의 서부 지역에서 사이클론 위험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남서 태평양 유역을 가로질러 11월과 4월 사이에 약 8에서 10개의 사이클론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공급하는 벨브 코퍼레이션의 케빈 유엘 대표는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 여러 게임 관련 매체들은 어제 뉴엘 대표가 뉴질랜드에 영주권을 신청했다고 보도하며 아든 총리와 회의를 했으며 그에 따라 게임 개발 장소가 뉴질랜드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뉴엘 대표는 TVNZ의 아침 방송에 출연해 이와 같은 사실은 근거 없는 보도라고 말하며 영주권 신청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 게임 개발 장소나 본사를 이전할 계획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어떤 종류의 비자를 신청했는지에 대해 밝히지는 않았지만 만일 영주권이 허용된다면 뉴엘 대표는 포브스지에 600억 달러 상당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뉴질랜드 최고 부자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뉴질랜드 유명 디자이너 트레일라이저 쿠퍼 키위 패션 디자이너는 금년도 봄 상품과 여름 상품으로 기획 디자인한 의류 1,800여 점들과 독특한 디자인으로 보관 전시 중인 의류들이 도난당했다고 SNS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디자이너 쿠퍼는 직원들 어느 누구도 다치지 않은 점에 대해 감사하지만 코로나 록다운 기간 동안 심혈을 기울여 준비한 디자인들을 모두 도난당한 데 대해 큰 좌절과 실망을 표했습니다. 쿠퍼는 딱 한 점의 의류만이 남아있었다고 말하며 도난당한 의류들은 사이즈 A씨거나 이보다 작은 옷들로 라벨은 붙여져 있지 않았지만 시중 의류점에는 나와있지 않은 옷들로 많이 시장에 나오게 되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도 앱섬의 디자이너 회사에서의 도난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고 확인하며 이에 대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 격리시설에서의 확진자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닥터 애슐리 블룸필드 보건국장은 국내 새로운 사회 전파가 통제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이러스와의 전쟁에 대해 자만을 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코로나 검사소가 축소되고 있으면서 주말 기간 동안에는 검사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크리스 힙킨스 보건부 장관은 검사소 축소에 대해 내부 조사 중이라고 말하며 검사는 언제라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의 입국자 격리 호텔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자가 무더기로 나와 보건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제 오후 3시 30분경에 전해진 보도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도착한 237명의 어선선원들 중에서 11명에게서 양성 반응이 나왔으며 14명에 대한 추가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로드와 마루아 니치로 등 국내 수산회사의 어선에서 일하고자 지난 10월 16일에 입국해 그동안 크라이스트처치 공항 인근의 수디마 호텔에서 격리된 상태였습니다. 보건부 측은 이들이 입국 후 받은 3일차 검사에서 바이러스가 발견됐으며 현재 일부는 과거 감염 사례로 보여지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며 추후 감염 인원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관계자는 엄격한 감염 예방 및 통제 과정을 통해 일반인과 직원들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일은 국경 통제가 제대로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이어지는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국내의 주요 해변들에서 인명구조대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런 가운데 인명구조대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이번 여름에는 예년보다 훨씬 더 많은 내국인들이 해변을 찾을 것으로 예상하고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구조대 관계자는 이미 많은 내국인들이 올 여름에 사용할 수상 레저 장비들을 구입하고 있다는 말이 관련 업체들로부터 흘러나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계자는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다가 다른 해에는 국내 해변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했었던 이들도 입국할 수 없게 된 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히며 그 대신에 호주나 미국, 영국의 구조기관들과 협조해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해변을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방안들을 알아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법정 관련 법률 상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베리스터 해나 김 01-273-1300.
부동산 등기 이전 컨베이언싱 전문 로펌 마이랑이베이로 대표 윤영준 변호사가 노쇼와 아폴로 드라이브에 위치한 새 오피스에서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오피스 주소는 유닛 9 39번지 아폴로 드라이브 로즈델. 대표 전화번호 476-8000번, 직통번호는 973-4046. 이메일 문의는 info@mbaylaw.co.nz입니다.
국제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는 22일로 예정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2차 TV 토론에 대해 불공평하지만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측에선 이번 마지막 TV 토론 주제를 외교 정책에 집중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CPD는 이번 토론 주제가 사회자의 제안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치와 미국의 가족, 미국의 인종, 기후변화와 국가안보, 리더십 등 6개 분야로 정해졌다고 밝혔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측은 외교 정책을 마지막 TV 토론 주제로 삼는 건 수개월 전에 합의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으나 바이든 후보 측은 사회자가 토론 주제를 정하는 것 역시 수개월 전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지막 TV 토론에 앞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거냐는 기자들 질문에 검사에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내년 7, 8월로 예정된 도쿄 하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이버 보안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도쿄 하계올림픽 조직위를 상대로 사이버 정찰 활동을 수행했다는 영국의 발표 때문입니다. NHK에 따르면 일본 가토 가스노부 장관은 민주주의 기반을 흔들 수 있는 악의적 사이버 공격은 간과할 수 없다며 일본도 중대한 관심을 갖고 정보 수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영국 국가사이버안보센터는 19일 러시아 정보국 해커들이 지난 2018년 한국이 개최한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벌인 데 이어 일본 도쿄 하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대해서도 사이버 공격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중국과 북한 해커인 것처럼 위장해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 홈페이지를 다운시키고 관중들의 입장권을 출력하지 못하게 막았으며 관중석의 광고판 와이파이를 막아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호주 해군은 중국과 주변국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남중국해에서 연합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미 해군 제7함대가 밝혔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동중국해, 인도양 등에 대한 해양 진출을 확대하는 가운데 미국과 동맹국들은 인도태평양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조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가 매년 실시하는 연합 해상훈련에 호주가 가세해 내달 인도 부근 해역에서 처음으로 4개국이 참여한다고 호주 마리스페인 외무장관이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안전보장 면에서 연대를 강화하고 있으며 이번 4개국 연합 해상훈련은 중국의 해양 진출 움직임을 강력히 견제한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합 해상훈련이 시작된 이래 호주의 첫 해군 참관은 근래 호주와 중국이 외교와 무역, 정치적으로 갈등이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 포위망 형성에 적극 가담하겠다는 자세를 확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OPEC과 주요 산유국 연합체인 OPEC 플러스가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19일 다우존스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 장관은 OPEC 플러스 원래 장관급 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원유 시장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필요한 일을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장에서는 감산 이행 준수와 관련된 발언에 주목했습니다. 사우디 에너지부 장관은 달성한 이행 준수 정도에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합의된 보상 목표를 달성하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알렉산더 노박 러시아 에너지부 장관은 팬데믹으로 원유 회복이 크게 둔화했지만 1차 파동 때만큼 크게 둔화하지는 않았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는 그러나 수요 회복 속도가 둔화하고 있다며 백신 개선으로 원유 시장 역동성은 개선됐으나 극도의 변동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뉴스입니다. 청와대는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야당은 추 장관의 권력 남용을 청와대가 거들고 나섰다면서 추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추미애 장관을 경질하라고 요구하면서 현재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속하고 성역을 가리지 않는 엄중한 수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댔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보고를 받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대립구도에서 청와대가 추 장관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지난 7월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으로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을 때는 법무장관의 권한이라는 원론적 반응만 냈지만 이번에는 달라진 겁니다. 윤 총장 가족들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인지 묻는 기자의 질문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신속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위해서라는 답변을 반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본질을 흐리고 진실을 덮으려는 추 장관의 권력 남용을 청와대가 거들고 나섰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이 규제 지역이어서 사실상 수도권 모든 주택 거래가 해당됩니다. 앞으로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집을 사게 되면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규제 지역은 3억 원 이상, 비규제 지역은 6억 원 이상 집을 거래할 때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규제 지역 내에서는 집값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을 살 때 제출해야 합니다. 비규제 지역은 기존처럼 6억 원 이상 주택 거래 시에만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기재 내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 자료 제출 의무도 확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톱, 뉴스오브에서 간추렸으며 그 밖의 뉴스는 KBS, SBS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47원 92전, 한국에서 보낼 때 755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40원 45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날씨로 흐리다 오후부터는 간간이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0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엘리, 임명숙이었습니다.
오늘도 수고한 당신. 다가오는 특별한 날엔 특별한 케이크로 자리를 빛내보세요. 열심히 일한 나에게 선물하는 달콤한 사치. 이젠 케이크도 명품으로 드세요. 엄선된 재료로 최상의 품질만 고집하는 프리미엄 케이크 하우스, 게토 하우스. 문의 전화 274-7744.
아이알디 회계감사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뉴질랜드 현지 전문회사 나인 컨설팅 공인회계법인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이알디 회계감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원만하게 처리해드립니다.
나인 컨설팅의 한국인 공인회계사 정경은 사이먼 전.
상담을 원하시면 09-265-2136으로 지금 연락주세요. 일반 세무 회계 업무도 처리해드립니다.
사랑의 샘평화의 소리 KCR 11시 뉴스 365 헬스 ABC 여행사 게토하우스 아덱스봄 권명예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마량이베이 로펌 변호사 윤영준 IRD 세무감사 전문 나인 컨설팅 에듀킹덤 칼리지 다네모라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케이시아 게시판입니다. 학생 봉사자와 함께 배우는 스마트폰 워크숍 안내입니다. 코리안 파지티브 에이징 뉴질랜드 노인복지 행복누리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자원봉사자는 컬리지 이상의 학생으로 안드로이드와 아이폰을 잘 알고 한국말로 쉽게 어르신들에게 1대1로 사용법을 알려드리고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간식이 제공되며 자원봉사자는 소정의 선물과 봉사자 증명서를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25명, 자원봉사자는 컬리지 학생 이상으로 15명까지입니다. 10월 24일 토요일 9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이며 문의 및 신청은 092711-949-021-257-3404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곡과 우리 동요 콘서트 안내입니다. 홀리보이스 오클랜드 레이디 싱어스와 어린이 합창단의 2020 우리 가곡 우리 동요 콘서트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 크리스틴 스쿨 드라이브에서 있습니다. 입장 시 10불 이상의 도네이션이 있으며 공연 문의는 021-105-2906으로 하시면 됩니다. 한일의 날 2020 K페스티벌 개최 안내입니다. 2020년 한일의 날 K페스티벌이 11월 14일 토요일 이벤트 핀다 스타디움에서 개최됩니다. 베러투게더를 모토로 현재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사인 한국의 음악, 한국의 먹과 맛을 중점적으로 구성했으며 축제의 동선과 공연 및 각종 음식과 전시회 등이 과거, 현재, 미래의 구성으로 짜여질 예정입니다. 여러 업체들의 부스 참여를 접수하고 있으며 문의는 한인의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오클랜드 무역관의 뉴질랜드 취업 환경 웹비나 안내입니다. 코트라 오클랜드 무역관은 취업 준비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코비드-19 이후 뉴질랜드 취업 환경, 고용 계약, 취업 비자 변화에 대한 전문가의 조언과 취업 성공 선배의 노하우를 전수하기 위해 2020년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3시에서 4시 30분까지 뉴질랜드 취업 환경 웹비나를 개최합니다. 문의는 코트라 오클랜드 무역관 09373-5792 교환 20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우리 가곡과 우리 동요 콘서트 안내입니다. 홀리 보이스 오클랜드 레이디 싱어스와 어린이 합창단의 2020 우리 가곡 우리 동요 콘서트가 10월 24일 토요일 오후 7시 크리스틴 스쿨 도브 시어터에서 있습니다. 입장 시 10불 이상의 도네이션이 있으며 공연 문의는 021-105-2906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녀 한인미술협회 2020 정기 전시 안내입니다. 제녀 한인미술협회에서는 10월 21일까지 마이랑이 아트센터에서 2020년 정기 전시회 더 스토리를 개최합니다. 20여 명의 작가가 100여 점의 작품을 출품해 다양한 미술 작품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으로 말하다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사진전 안내입니다. 2019년 4월부터 시작한 뉴질랜드 한인 여성의 사진반원들의 사진 전시회가 10월 25일부터 11월 6일까지 레이트하우스 아트센터 타카푸나 37번지 프레드 토마스 드라이브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021-111-3552로 하시면 됩니다. 제5회 뉴질랜드 서해대전 안내입니다. 사단법인 한국서해협회에서 주관하는 서해대전이 10월 24일, 10월 30일까지 마이랑이 아트센터에서 있습니다. 무료 이동 유방암 검사 안내입니다. 무료 이동 유방암 검사는 브라스트 스크린 아우티아로와 이동 차량에서 진행됩니다. 비치 헤븐 버크대의 레지던트 홀에서 336번지 랑기티타라 로드에서 10월 27일에서 11월 6일까지 실시합니다. 한국인 직원은 토요일 근무하며 연락처는 021-807-328로 문자를 남기시면 연락을 드립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104.6 FM 플래넷 웹사이트를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일부 프로는 코리아 포스트, 유튜브, KCR NZ 페이스북을 통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